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일곱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읽었던 본문을 가지고 거짓 선생들을 조심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초대교회는 로마 제국의 핍박 속에서 참 놀라운 정도로 성장하고 부흥했습니다. 로마 제국은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감옥에 넣으면 또는 그들을 죽이면 교회가 자연스럽게 무너지고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이 신앙을, 믿음을 포기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핍박이 강하면 강해질수록 환난과 고난이 그들에게 임하면 임할수록 교회는 더욱 성장했습니다. 외적인 핍박과 환난들이 있었지만 교회는 무너지지 않고 성도는 그들의 믿음을 굳건히 지켰던 것이죠. 사도 베드로는 이러한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외적인 핍박에 있는 교회를 격려하고 또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소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베드로 전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외부적인 환난과 핍박을 견디며 성장하고 있는 이 초대교회 안에 또 다른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런 외부의 핍박뿐만 아니라 내부에서 일어난 거짓 가르침의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앞선 베드로 후서 1장에서 베드로는 성경의 진리와 가르침을 강조합니다. 교회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또 구원과 성화의 은혜가 무엇인지 또 이러한 은혜를 받은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참된 교회와 성도들은 무엇이 달라야 하는지에 대한 가르침이 베드로 후서 1장의 주요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2장을 시작하면서 이 사도 베드로는 이러한 가르침이 아닌 다른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것이 지금도 있고 또 앞으로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고 전에도 있었다라고 말하면서 이 거짓 선지자들이 교회를 무너뜨린다 그래서 그들을 조심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은 이러이러하다 그러니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그들이 거짓 가르침인 줄 알고 조심해라 그리고 너희는 그러한 모습을 본받거나 따르지 말라 이러한 가르침이 이 베드로 후서 2장의 주된 내용입니다. 첫 번째 이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은 주를 부인한다는 겁니다.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1절을 보시면 백성들 가운데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고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이단을 끌어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백성들 가운데라는 말은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라는 말이고 너희 중에라는 말은 교회와 성도 안에 이러한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 성도들을 속이는 거짓 선지자들과 선생들이 있다는 것인데 그들의 첫 번째 특징은 사신주를 부인하는 가르침을 전한다는 겁니다. 주를 부인한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과 복음의 진리를 잘못되게 가르치고 전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 복음이 아닌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를, 특별히 주를 부인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많은 부분들이 있겠지만 특별히 본문에서 주를 부인하는데 어떤 주를 부인한다라고 말합니까?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피값으로 죄인들을 사서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희생과 그분의 섬김이 죄인을 구원하는 능력이 된 것이죠. 그런데 그 당시 로마 사회는 희생과 섬김은 능력이 없는 사람, 별 볼 일 없는 사람, 사회에서 이렇게 도태된 사람이 해야만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희생과 섬김을 미덕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사회였던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가장 힘없는 모습으로, 또 가장 능력 없는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니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누군가를 구원하려면, 누군가를 건지려면 힘이 있어야 하고 능력이 있어야 하고 어떤 자리가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아닌 것이죠. 누구한테 인정받으려면 그럴 만한 어떤 자격과 자질들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아닌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이 피값으로 죄인들을 사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연약함이 강함으로 바뀌는 것이 복음입니다. 희생이 구원의 길이 되고 섬김이 열매 맺어 꽃 피우는 것이 복음이고 기독교입니다. 그러니 그 희생과 섬김으로 구원받는 우리도 힘이 최고다, 권력이 최고다, 이 세상에서 섬김과 희생이 최고의 능력임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이런 섬김과 희생으로 사람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믿음의 일에 쓰임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은 호색입니다. 우리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니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첫 번째 이단의 특징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진리를 왜곡하고 잘못된 가르침을 전한다는 것이었는데 두 번째의 특징은 호색입니다. 호색. 이 호색은 도덕적으로 부패하고 성적으로 타락한 것을 말합니다. 그 당시 로마는 이 정략결혼이 성행해서 어떤 목적 때문이라면 이혼을 문제 삼지 않는 그런 사회였고 귀족 같은 경우는 이 노예를 성적으로 학대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러니 내가 뭔가 성적인 순결을 지킨다는 것, 내 몸을 거룩하게 유지한다라는 것은 사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하면서 살아가는 시대가 이 베드로 후서가 쓰인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거짓 선지자들이 그러한 가르침을 교회 안에서도 가르쳤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성이라는 것이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배우자를 위해서만 사용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성적 자기 결정권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면서 내가 원하고 또 내가 하고 싶고 내가 옳다라고 생각되는 것이 뭔가 절대적인 가치의 기준으로, 내 행동의 기준으로, 나의 어떤 진리로 여겨지는데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며 사는 인생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고 또 성경이 가르치는 것에 매여 살아가야만 하는 그런 성도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 몸이 아니라 주님의 몸이고 이것을 나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사용할 줄 아는 것이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뭔가 이렇게 통제될 줄 아는 것이 얼마나 예수님을 믿으면서 중요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말씀에 통제받으면서 내가 해서는 안 될 일이 있고 또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면서 사는 것이 행복한 삶이 아니고 제한받으면서 통제받으면서 그 말씀에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서 살아가는 길이 정말로 기쁘고 행복한 길이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행복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언제나 기억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사는 것 아니라 해서는 안 될 일이 있고 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통제받고 제한받는 이 일을 기쁨으로 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의 특징은 탐심입니다.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 시작.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연의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예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이단들은 탐심으로써 말을 지어낸다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너희로 이득을 삼는다라는 말은 성도들을 이용하고 착취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단들만 봐도 오늘날의 이단들만 봐도 이 돈이 정말로 많습니다. 특별히 통일교만 해도 문선명의 아내와 아들들이 서로를 적으로 삼고 후계자 싸움을 벌였던 가장 큰 이유가 이 재산, 돈 때문이죠.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됐는가? 자신을 믿고 따르는 성도들을 믿음으로 착취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이게 이단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성도들 유혹할 때 보면 이런 어떤 일련의 과정들이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어떤 육적인 복, 영적인 복을 강조하면서 자기들의 교회에 와서 자신들의 어떤 종교에 와서 잘 믿고 순종해야 이런 영적 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무조건적인 어떤 순종과 헌신을 강조하죠. 그러다가 헌금을 많이 하지 아니하면 뭐 집을 팔지 아니하면 땅을 팔지 아니하면 이런 복을 누릴 수 없다 이렇게 되면서 성도들을 어떤 믿음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탐심의 대상으로 탐심으로 이용해서 그들을 착취하는 거죠. 신천지만 봐도 이 14만 4천 명에 들기 위해서 온 재산을 바치면서 그 안에 그 생명청 안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탐심으로 사람들을 미혹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참 많은 이단들이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것이 뭐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라 늘 우리 주변에 늘 이런 거짓된 가르침으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바른 진리를 붙들고 사는 자들도 이러한 거짓 가르침 때문에 이 땅에서 고생 참 많이 합니다. 여러분 7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 롯을 건지셨으니 롯이 고생 많이 했다는 겁니다. 유혹을 많이 받았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많이 흔들렸다는 말입니다. 우리도 믿음 지키기가 쉽지 않고 또 이 타락한 세상에서 정결하고 순결하게 살아가는 것이 마치 시대에 뒤떨어지는 것처럼 손가락질 당할 때도 많고 이 타락한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이 또한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4절 한번 읽겠습니다. 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서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5절에서는 소돔과 고모라성을 그 타락한 소돔과 고모라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시고 죄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이요. 그리고 6절, 5절에서는 또 5절을 보시면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을을 전파하는 노아와 일곱 식구를 보존하시고 그리고 세상에는 홍수를 내리셨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 타락한 세상, 경건하게 살지 않는 자들, 거짓된 가르침을 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서 무너지게 하는 자들,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하는 자들을 결국은 멸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9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이 세상에 거짓말하는 악한 자들, 범죄한 천사의 계보를 따라가는 거짓영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은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노아와 일곱 식구를 보존하신 것처럼, 의로운 롯을 건지신 것처럼, 믿음을 지키고자 하는 자들, 그 가운데서도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고자 하는 자들은 반드시 건짐을 받고 하나님의 지키심을 경험하게 되니, 타락한 세상과 그 가르침에 물들지 않고, 1장 우리가 묵상했던 것처럼 어떤 이런 신적인 성품에,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하면서 주님이 허락하신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부여잡고 사는 그런 자들은 하나님이 건지시니 이런 믿음의 길 끝까지 걸어가자, 이 베드로 후서 2장은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거짓에 물들지 않고 언제나 주님이 말씀하신 그 경건한 진리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그런 귀한 백성들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타락한 세상에서 믿음 지키며 살아가는 거 참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의 이러한 수고, 이러한 우리의 걸음 주님이 다 아시고 결국 우리를 건지셔서 그 단단한 반석 위에 우리의 두 발을 서게 하실 것, 그래서 쇠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유업을 우리들에게 주실 것, 우리가 확신하면서 언제나 믿음 지키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